안녕하세요. 창세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을 클릭해 주시고 성경 공부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강의 내용이 좀 마음에 들지 않고 저도 이걸 하는 게 되게 어색한데 이걸 보는 것도 아마 어색하겠어요. 하지만 좀 익숙해지면 성경 공부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한번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되게 어색해요. 저 혼자 빈 교회에서 내 핸드폰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거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앞에 있는 내용과 전달력을 믿고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이야기를 시작합시다. 오늘의 분량은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짧죠? 시작하기에 나쁘지 않죠? 익숙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창조. 이렇게 한번 시작해보죠. 우리는 창조 사건이 있었다 없었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느라 창조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우리는 창조 사건이 있었다 없었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느라 창조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갖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라는 팩트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그 팩트보다 훨씬 더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 그 죽음의 의미가 죄사함의 의미인지, 부활의 의미가 생명의 부활의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이 임마누엘의 의미인지, 이 의미에 대해서 되게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의 신앙적 풍성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 사실 자체를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지된 사실을 갖고 있는, 그 사실을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전달받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창조가 있었냐 없었냐의 논쟁을 조금 더 걸어 나와서 창조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럼 의미를 고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좀 다른 얘기를 할게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장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전체가 이렇게 어긋져지는 부분들이 생겨요. 장르를 규정하는 것. 예를 들어보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적혀 있는 게 70년대 후반부에 어떤 연탄재가 가득 쌓여 있는 골목 위에 적혀 있어요. 그럼 그 글의 장르가 뭐예요? 경고문이죠. 경고문이라는 장르예요. 그럼 그 뜻은 뭐예요? 뭐긴요. 진짜 연탄재 타지 말라는 거예요. 연탄재 차면 안 된다는 게 그 뜻이에요. 근데 보세요. 시집에 딱 펼쳤더니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그 글의 장르는 뭐예요? 경고문이에요? 아니죠. 시죠. 그럼 이건 진짜 연탄재 차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죠. 무슨 뜻이에요? 한때 누군가에게 뜨겁게 헌신을 한 다음에 사랑을 한 다음에 이제 초라한 현실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언정 그 사람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때 누군가의 병을 뜨겁게 살고 나서 헌신의 끝에 그 초라함을 지고 있는 거니까 그건 오히려 되게 멋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이게 시어의 특징이잖아요.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장르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했던 제일 재밌는 단어 중에 하나는 술단론에 이 장르적 오해가 되게 많이 들어갔죠. 시편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독주와 소주를 쳐다보지 말라고 적혀 있어요. 독주와 소주를 쳐다보지 말라.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그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술은 쳐다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건 당연히 안 되지.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서신서 에베소서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탄물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하지만 않으면 돼.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너희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술을 좀 마셔라 라고 쓰여진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술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 가지 얘기가 다 맞아요? 다 틀려요? 다 틀려요. 이게 장르를 생각하지 않고 문장을 읽을 때 생겨나는 해프닝이죠. 셋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하나씩 택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셋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셋 다. 각자의 성경 구절을 하나씩 듣고 서로가 맞다고 싸우고 있죠. 그럼 성경이 이렇게 모순된 책이에요? 아니죠. 시편에 독주와 소주를 쳐다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그 무슨 뜻이에요? 시잖아요. 시잖아요. 시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나답지 못하게 나를 취하게 만드는, 나를 나답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건가를 그것을 쳐다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단지 술이 아닐 수 있죠. 술을 포함해서 술, 돈, 여자, 권력, 취미생활, 명예, 자기욕망 뭐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진정성 있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날 취하게 만든 게 뭔지 그 10번을 보고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하는 말은 이런 방탄권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의 취하라고 얘기하죠. 그럼 거기서 술은 뭘 얘기해요? 단지 술이에요? 아니죠. 유흥적인 문화, 쾌락적인 문화, 자기축적인 문화를 통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방탕한 문화. 그냥 내 인생의 기회를 낭비하고 나조차도 쓰는 삶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술 취하면 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미국 드라마만 보고 있는 것도 술 취하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놀러 다니고 친구들이랑 어우적거리고 다니고 그냥 인생을 의미 있게 쓰지 않는 거 다 술 취하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서신서라고 교훈적 글쓰기. 그러니까 설교적 글쓰기에서는 그 의미가 상징적인 걸 갖잖아요. 서신서도 마찬가지. 그 편집글에서의 개인 서신인 디모데, 이 서신이 약간 다른데 이거는 전체 교회에게 얘기한 것 때문에 객관적인 설교적인 글쓰기고 여기는 개인적인 글쓰기인데 뭐 이 얘기를 다 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디모데전서에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거죠. 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주 하는 경우에는 술을 좀 마시려고 했어요. 디모데서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 이것까지 얘기할 필요 없는데, 디모데전서 나중에 하긴 하겠지만,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디모데가 바울이 목회했던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바울 너무 대단한 전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잘하고 싶은 마음에 사람들의 요구를 다 이루어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논쟁이 붙으면 그 논쟁이 다 대답을 해주려고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맞지 않는 도덕적 기준을 제시해도 그 기준들을 다 지켜주려고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지 마. 그냥, 네가 말씀 안에서 전심전력해서 네 신앙의 네가 원래 갖고 있는 그 신앙을 보여주면 사람들을 존경하는 거지 네가 있는 걸 보여줘야지 저들이 뭐 요구하는 걸 다 해주려고 하지 마 약간 이런 얘기하면서 술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단지 그게 술 마시지 말라 술 마셔도 된다라는 포인트랑 좀 다른 의미라는 거지. 그러니까 셋 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셋 다 법조문 장르가 아닙니다. 성경은 술 마시라고 했다 마시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장래의 혼용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뭐 창세기 안에 얘기 괜히 길래네. 하여튼 그래요. 돌아옵시다. 그러면은 창세기는 무슨 장르예요? 창세기는 무슨 장르인가요? 그러면 이게 어려워요. 역사서, 그러니까 사무엘상이나 열왕기상이나 역대상 이런 건 역사서잖아요. 그럼 이미 말에 정해져 장르를 가르쳐줬다고. 역사서, 역사 장르잖아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시가서 장르를 얘기했죠. 시라는 장르예요. 그렇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묵시서, 예언서 장르를 벌써 정해줬죠. 그럼 그냥 보면 장르를 알아요. 사도행전도 역사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신약에 나머지는 서신서, 편집글이라고 장르가 있고 계시록, 묵시록 거기서 장르가 있고 묵시서라는 장르를 했단 말이에요. 예언서라는 장르를 쓰였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와 경우는 무슨 장르예요? 왜 다른 건 다 장르의 이름을 그 권들에 합계에 사용했는데 왜 모세의 책들만 그냥 모세오경, 모세의 다섯 가지 책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왜 장르를 딱 규정해주지 않았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왜 그래요? 장르가 섞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오경은. 그러니까 장르의 이름으로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에는 설교문도 있어요. 모세오경에는 역사적인 기록도 있어요. 모세오경에는 묵시적인 글쓰기도 있어요. 모세오경에는 시도 있어요. 모세오경에는 법조문도 있어요. 모세오경에는 예식적인 글쓰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섞여있기 때문에 어떤 장르로 통칭할 수가 없고 모세가 쓴 글이라는 말로 모세오경이라고 그냥 우리 신학적으로 이름 붙였어요. 그쵸?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읽을 때는 뭘 해야 돼요? 각각의 장르가 뭔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럼 오케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어떤 장르로 봐야 되나? 를 규정을 해야겠죠. 보세요. 1장부터 11장이 어떤 장르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까지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역사서 장르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요. 기록된 사건이 실제 벌어진 현상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요. 근데 조금 더 고민해봅시다. 정말 기록된 현상을 현상대로 기록한 것인가? 그렇게 이해하는 게 이 글을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인가? 글쎄요. 그렇게 보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일 때가 조금 있어요. 보세요. 6일 동안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역사적인 장르로 보면요. 6일 동안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144시간 동안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144시간 동안. 천지가 144시간 동안 만들어졌어요. 6일 동안. 근데 어떡하죠? 4일째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졌는데요. 아, 그 전에도 시간이 있었는데 해와 달과 별만 그때 만들어진 거야. 우주는 그때 만들어진 거야. 그래요? 하지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첫째 날이라고 했잖아요. 6일 동안. 그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게 지금 해 뜨고 달 뜨는 그 저녁과 아침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돼요? 역사적 장르로 이해하면요, 얘기들이 충돌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다 법조문을 해석하니까 성경이 이야기들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죠. 술을 먹으라고 했다가 쳐다보지 말라고 했다가 취하지만 말라고 했다가 성경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죠. 왜요? 장르를 무시한 걸 보니까. 혹시 그런 문제는 아닐까요? 역사적 장르니까 충돌하단 말이에요. 좀 그래요. 뭐 믿겠다면 다 믿을 수 있겠지만 헤어달라 그러면 4일째 만들었어요. 근데 식물은 3일째 만들었대요. 괜찮아요? 태양이 없는데 식물이 있는 거? 역사를 이해하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쵸? 다시 가봅시다. 6일째는 뭐 만들었지? 동물 만들고 또 뭐 만들었어요? 사람 만들었어요. 그쵸?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1장에는 적혀있어요. 근데 2장에는 좀 자세히 나왔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 먼저 만드셨어요? 남자 먼저 만드셨다고 나와있죠. 어떻게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6일째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동물들을 다 만드시고 남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남자가 홀로 있는 게 좋지 못하니까 도대체 몇 시간을 받길래 홀로 있는 게 좋지 못하는지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홀로 있는 게 좋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아담이 동물들 이름 다 지어줬다고 하거든요. 아담이 동물들 이름 다 지어주고 그 다음에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뽑으시고 하와 만드시고 하와랑 아담 만나게 하시고 이게 6일째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침에 하나님 6시에 일어나서 와 9시까지 동물 만드시고 9시에서 10시까지 지켜보니까 아담이 외로워 보이고 10시부터 아담 뭐 동물 이름 짓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동물 이름 하는데 오후 4시까지 아담이 동물 이름 짓고 4시 반에 잠들게 하고 5시에 갈비 뽑고 5시 반에 하와 만들어서 6시에 만나게 하고 하나님 정말 하다 스케줄로 이렇게 하루를 달리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좀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좀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역사적 장르로 해석했을 때 본문이 부자연스럽게 읽힐 때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장르로 해석하는 게 맞는지. 여기서 저랑 이견이 있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그래도 역사적 장르라고 믿으시고 여러분 논리가 있으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장르를 묵시서라고 봅니다. 생각해요. 묵시서 장르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왜냐하면 묵시서는 언제 사용하냐면 우리가 역사시대를 살잖아요. 역사시대. 역사시대는 지금이나 아브라함 때나 비슷한 점이 되게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이게 5000년의 텀이란 말이에요. 이 5000년의 시대의 사람들까지는 커먼센스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때는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할 때나 여기 있었는데 이 다음에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나 아니면 이 세계 이면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나는 어떤 걸 사용해요? 어떤 걸 쓰기를? 묵시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멸망의 전에도 그랬고요. 계시록에도 그렇고요. 그쵸? 그리고 이스라엘 멸망의 전과 계시록의 사실은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 미래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면적인 얘기도 되게 훨씬 더 많고요. 그쵸?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 역사적 커먼센스에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할 때는 묵시서를 사용해요. 근데 보세요. 창조는 어디에요? 역사적 커먼센스에 들어와요? 정말 옛날이죠. 뭐와 다른? 우리의 커먼센스와 다른 정말 옛날이나 또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우리의 이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커먼센스가 적을 때는 뭘 사용한다는 거예요? 묵시서라는 장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묵시서. 오케이? 어제 좀 더러웠다가 모르게 되는데? 재밌잖아요. 묵시서라는 장르를 사용해요. 묵시서라는 장르는 뭐냐면요. 이 시대가 현상적인 커먼센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 영어 단어 같은 거 죄송해요. 현상적인 커먼센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의 의미를 이쪽에 전달할 수 있도록 의미적 상징을 통해 글을 쓰는 걸 묵시적 글쓰기라고 얘기해요. 의미적 상징을 통해서 글을 쓰는 것. 여기 일어나는 의미를 여기에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 의미를 상징적으로 여기다 전달하는 것을 묵시적 글쓰기라고 합니다. 어렵나 말이? 봐요. 이거 안 중요한데 미안해요. 이거 조금 이해해야 본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은혜 받으려고 틀었는데 막 이상한 얘기 하죠. 조금만 더 할게요. 금방 끝나요. 갑자기 재밌을 것 같은데 봅시다. 그럼 예를 들어보죠. 내가 아들한테 우리 아들이 옛날에 천둥 치는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천둥을 치니까 아이가 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한테 얘기합니다. 4살짜리에게 하늘이 제 책이 하네 라고 3살짜리한테 얘기해요. 이 말이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하늘이 제 책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늘이 제 책이 하지 않잖아요. 근데 다음에 그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아이의 사고방식과 경험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천둥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은 뭐 어떻게 받아들여요? 어떤 공격적인, 자기를 공격하는 사운드라고 받아들이죠. 내가 그 오해를 풀고 싶어요. 근데 그 오해를 푸는데, 천둥이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전기가 전기가 붙여 나타나는 어떤 파동의 그 전적, 전 파동이 나는 소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미 천둥은 번개를 친 다음에 소리가 더 높게 도착하니까, 이미 천둥 소리가 들렸다는 건 번개가 떨어졌다는 거고, 그러니까 건너를 공격하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소리가 왜 됐고, 빛이 왜 빠르고, 뭐 이런 거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전기가 전기가 부딪히는 거, 이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렇게 설명을 얘가 못 알아듣으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내가 얘한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예요? 천둥은 너를 공격하지 못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죠. 그걸 뭐에 담는 거예요? 하늘이 재채기 한다라는 이가 이해할 수 있는 상징체계에 담는 거죠. 이게 묵시서의 글쓰기의 특징인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지루하면 넘어가요. 동영상 안에 특징을 넘길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아, 만약에 어떤 남미의 한 원시 부족 마을이 있다고 합시다. 원시 부족 마을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 방문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과 놀아줘요. 이 아이들 문명 사회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한국의 아이들은 뭐하고 노나요? 라고 물어봐요. 제가 이 아이들에게 롤러코스터를 설명해주고 싶어요. 롤러코스터.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타는 게 뭐냐? 소를 타요. 소를 타는, 그래. 소를 타는 거야. 근데 그 소를 한 마리만 타요? 아니죠. 쭉 연결해서 타요. 연결해서 타요. 여러 마리를 연결해서 이렇게 두 사람씩 타는 거야.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엄청 빠르게 달려. 그쵸? 근데 빠르게 달리다가 빠르게만 달리면 롤러코스터예요? 아니죠. 빠르게 달리다가 나중에 이렇게 360도 거꾸로 달려. 360도 거꾸로 달리는 게 말이 돼요? 그렇게 달리면 또 다 떨어지잖아요. 떨어지시니까 소에다가 끈으로, 끈 같은 걸로 꽉 묶거나. 이렇게 제가 롤러코스터를 이 아이들한테 설명해준다고 칩시다. 현상적으로. 현상적으로 제일 비슷한 걸 들어서 설명해준다고 쳐요. 그럼 이 아이들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왜 그런지 이해할 수가 없죠? 아니, 소에 묶여있는 게 재밌나?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아니, 그렇게 거꾸로 달리는 게 불가능하지 않나?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재미도 없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위험하고 되지도 않는 걸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겠죠. 그쵸? 그게 현상적으로 전달할 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에요. 의미가 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때 어떻게 해요? 봤더니 그 친구들이 이렇게 모래언덕이 있으면 모래언덕에서 바나나 같은 걸 타요. 그럼 이게 뭐예요? 스피드를 즐기는 거죠. 롤러코스터도 뭘 즐기는 거예요? 스피드를 즐기는 거죠. 그럼 제가 롤러코스터 같은 것들을 좋아한다고 얘기하면 이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면 돼요? 아, 한국 애들도 그렇게 바나나잎 같은 거 타는 거 되게 좋아해? 라고 얘기하면 되죠. 한국에 바나나잎이 있어요? 없죠. 모래언덕이 있어요? 없죠. 이런 거 타는 애들 있어요? 없죠. 하지만 뭐가 전달되는 거예요? 의미가 전달되는 거죠. 뭔가를 타고 재밌어 하는 걸 한국 애들도 좋아해? 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롤러코스터예요. 껍데기를 꺼면 바나나일 거예요. 껍데기가 핵심은 같으니까. 그게 뭐예요? 의미 상징으로서 전달하는 거예요. 묵시서는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왜 창세기가 묵시서로 쓰여졌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장르적인 특징을 볼 때, 그리고 문장적인 특징을 볼 때, 그리고 그 의도성을 볼 때 묵시서로 보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왜? 역사시대가 이해할 수 없는 전의 사건들의 의미를 역사시대의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쓰는 상징을 통해서 그 의미를 전달하는 글쓰기를 쓰여졌다고 보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오케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이 다르지만 다르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창세기에 창조에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집중하지 마시고 창조에 뭘 보자? 의미를 보자. 의미를 보려면 장르를 규정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창세기는 어떤 장르로 보는 게 좋다? 의미 상징으로 쓰여진 묵시서 장르로 이 글을 이해하는 게 좋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만 더 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떠한 상징체계를 썼는가를 좀 봐야 돼요. 우리랑 상징체계가 다를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보죠. 우리는 20년 전에는 비둘기가 평화였어요. 그렇죠? 팔팔 움직일 때 하늘로 비둘기를 날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비둘기가 뭐예요? 현대 문명의 찌든 생명체 모양 상징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명에 찌들어서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뭐 이런 상징은 변화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전 왜 비둘기였어요? 몰라요. 잘. 비둘기였던 계기가 있겠죠. 하지만 그 시기를 지나가면요. 그 상징을 쓰던 시기를 지나간 사람은요. 그 상징체계가 왜? 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상징은 개연성을 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은 우연한 계기로 되는 거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긴 하지만 한 시대의 상징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해야 그 상징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말도 어렵나? 여기까지만 하고 본문을 들어봐요. 너무 넘기지 마요. 보세요. 제일 대표적인 한 두 개만 얘기하죠. 첫 번째, 4일째는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졌다고 쓰여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상기해요? 21세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지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상기해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내 머릿속에 딱 생각나는 거. 아, 우주를 만들었구나 라는 공간을 생각하죠. 천체를 만들었구나 라는 행성을 생각하죠. 그렇죠? 우리한테는 해와 달과 별이 뭔지 알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이 책이 언제 쓰여진 책이에요? 여호수아 모세, 이때면은 지금부터 기원전 BC 1500년에서 20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는 얼마야 도대체? 한 3500년? 4000년?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당시 사람들이 세상의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알아요? 지구가 둥글다는 거 알아요? 태양이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거 알아요? 수금지한 보통 1000명은 알아요? 아니죠. 다 몰라요. 그 당시 사람들 그런 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생각에는 우주가 뭐예요? 그 사람 생각에는 땅이 있으면요 뚜껑처럼 이렇게 하늘이 덮여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밑에 지하세계 하데스 지옥이고요. 이 위에 천상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 하늘에 뭐가 있어요? 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이 또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별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밤에. 여기는 공간이 아니에요. 면이에요, 면. 그럼 이 해달별은 뭐 하는 거예요? 천체, 우주, 다른 행성 이런 거예요? 아니죠. 해는 하루, 달은 한 달, 별은 일년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해달별은 뭐예요? 달력 같은 거예요. 시계 같은 거고. 무슨 뜻이에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 해와 달과 별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상징은 뭘 상징한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을 우리는 공간을 생각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 해와 달과 별을 얘기하면 시간의 상징이에요. 시간. 그러니까 포인트를 알겠어요? 첫 번째, 창조의 의미를 봐야 된다. 두 번째, 의미를 보면 이 글의 장르를 이해해야 된다. 근데 이 장르는 묵시상징, 아니 의미상징으로 쓰여진 묵시서라고 보는 게 맞다. 그럼 세 번째, 그러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썼던 상징체계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된다. 오케이? 이 세 개를 전제하고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일관할 때 그 의미를 명확하게 부딪히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마워요. 별 재미없는 서로 좀 제가 공부가 좋지 않은 분도 보겠지만 국어 강의 같은 얘기 재밌게 잘 들어주셨죠? 재밌게 보기 화이팅 듣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 본론을 들어봅시다.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십니다. 첫날 뭐가 만들어졌어요? 첫째 날? 빛이 만들어졌죠. 빛이 만들어졌어요. 빛은 뭘 상징해요? 안 어렵죠. 여러분 성경에 쓰는 상징을 잘 알잖아요. 빛은 진리를 상징해요. 오케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진리의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말이 어렵나? 딱딱하고 말하나? 좀 붙여요. 진리의 세상을 만드셨다는 게 뭐예요? 그럼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은 그냥 혼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혼돈이 아니에요. 우연과 혼돈이 세상이 아니에요. 거긴 진리가 있어요. 자연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가 이 자연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물리적 원리라는 바탕에서 있죠. 그렇죠? H2O 합쳐지면 물이 되는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의 현상으로 세상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에 기반 둔 거예요? 세상은 진리에 기반을 두고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그럼 자연만 그래요? 인간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도. 인간의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가 하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찾아서 그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할 때 전제가 되는 게 이거죠. 세상은 뭐예요? 진리. 오케이? 다 이해됐나? 예. 그럼 뭐에 반대냐? 아까 얘기했던 혼돈에 반대죠. 그래서 혼돈이 뭘 상징해요? 물이 혼돈을 상징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전에 하나님이 신이 수면을 운행하신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수면. 아니 아무것도 안 만들었는데 물은 있었대. 그럼 그게 진짜 물이겠어요? 아니죠. 그 수면은 바다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바다는 혼돈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혼돈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맨 먼저 뭘 세우셨다는 거예요? 질서를 세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편안하게 표현하면 세상은 어떤 곳이다? 세상은 질서의 곳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두 둘째 날 뭘 만들었어요? 둘째 날 궁창을 만들었어요. 궁창. 궁창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안 쓰는 말이죠. 간단하게. 땅이 있고 하늘이 있으면 여긴 하늘이에요. 그쵸? 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궁창이에요. 그럼 궁창은 뭘 얘기해요? 공간을 얘기해요. 근데 이게 어떤 공간이에요? 궁창을 만들 때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그 사이 궁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 혼돈과 혼돈을 밀어내고 그 사이에 공간을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어떤 공간이겠어요? 첫 번째 한번 연결해서 1과 연결해서 2가 되죠. 연결은 어떤 공간이에요? 빛이 비추는, 그러니까 진리가 구현되는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날과 둘째 날은 합쳐져요. 그리고 둘째 날과 셋째 날도 합쳐지고요. 넷째 날과, 셋째 날과 넷째 날도 합쳐지고요. 다째 날과 여섯째 날 합쳐져요. 사실은. 세 덩어리를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세상은 어떤 것이야? 세상이 이렇게 창조되었다. 그럼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었다? 세상은 진리의 공간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굉장히 공간이라고 그러죠? 세상은 진리의 공간으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세상은 진리의 공간으로 창조됐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이. 다시 혼자라는 걸 깨달았어. 다시 집중. 저 카메라 너머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걸 믿고, 여기 아무도 없다는 게 다시 들어있어. 어색해라. 다시. 다시.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혼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혼돈과 우연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죠. 세상은 혼돈이야. 세상은 우연이 되는 거야. 어쩌다 보니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진리의 연결성 속에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아 진리는 있지. 근데 그게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현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진리가 있고 그게 세상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현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세상에 구현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진리가 구현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믿는다는 거의 첫 번째 의미는 뭐겠어요? 창조를 믿는다는 거. 세상에 진리가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그 진리대로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창조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진리라는 건 어떻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된다는 사람은 창조를 안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창조를 안 믿는 거예요? 세상에 진리가 있긴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왔기 때문에 그 진리가 있어봐야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창조를 안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 많죠. 빛의 창조를 믿는데 궁창의 창조를 안 믿는 사람이죠.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세상은 진리의 공간이다. 그러니까 창조의 첫 번째 의미. 오늘 그랬지? 창조의 첫 번째 의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알고 있고. 두 번째. 어떻게? 빨리 혼자라고 잊어야 되는데. 혼자라고 잊어야 돼. 그렇지. 그럼 셋째 날. 그 혼자라고 느껴질 때마다 이 동영상을 보실 거라고 확신하는 누군가를 상상해요. 여러분 거기 있죠? 시간과 공간 넘어서 거기 있어요. 그렇죠? 셋째 날은 뭐가 창조됐어요? 식물이 창조됐어요. 이상하죠? 태양도 식물이 창조됐대요. 의미가 의미론적으로 봐야 된다고 했어요? 식물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사실 각종 심해낸 채소, 심해낸 과실, 심해낸 나무, 심해낸 열매 이렇게 해서 씨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실 세 번째는 씨가 창조됐어요. 씨가 창조됐다는 거예요. 씨는 뭐예요? 씨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 씨로 생명을 상징할 때는요, 여기에 완전히 자라난 생명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으로서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씨는 살아있다는 의미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살아있다는 의미가 뭘 담아요? 살아있다는 의미가 수많은 가능성을 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씨한테 뭘 상징해요? 생명 상징이에요. 세상은 뭐다? 세상은 생명이다. 여기다. 세상은 진리다. 세상은 진리가 구현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은 생명이다. 여러분, 세상을 자꾸 원리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뭘 강조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 원리로부터, 원리보다 더 위에 위대한 게 살아있다는 개념입니다. 그쵸?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많은 철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원리적인 사고에 너무 심취해 있다가 첫째 날과 둘째 날에서 멈춰져서 아 이건 이런 원리, 저건 저런 원리, 저건 저런 원리 이렇게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계화해서 세상을 바라보죠. 하지만 세상은 기계적인 곳이에요? 아니요. 세상은요 생명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 이 세상을 규정하는데, 보세요. 세상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옛날 옛날 한 옛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졌어라고 얘기하는 건요, 지금 세상이 어떠한 곳이다라는 정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쵸? 핸드폰이 어떻게 만들어졌어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중국 어디에서, 어느 공장에서, 어느 라인에서 어떤 작업자가 만들었어라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어, 이 핸드폰이 어떻게 만들어졌어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이 핸드폰이 어떻게 구동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세상이 어떻게 만들었어라고 얘기하는 건 세상이 어떤 곳이다라는 정의적인 걸 얘기하는 게 커요. 그 의미가 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세상은 혼돈이 아니라 진리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세상은 진리가 구현되지 않는 곳이 아니라 진리가 구현되는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 세상은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생명가치를 얘기합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요,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위대한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요, 유동성이라고 해요. 유동성은 다른 말은 뭐예요? 가능성이죠. 이 씨앗을 보고 이건 그냥 먼지, 돌멩이랑 똑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껍데기는 돌보다 못할 수 있죠? 껍데기는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그 씨는요, 사실은 엄청난 가능성을 품고 있어요. 유동성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이 가능성의 시각으로 봐야죠. 이게 뭐랑 연결돼요? 네 번째, 해와 달과 별의 창조로 얘기했죠? 해달 별은 뭐라고 의미했어요? 해달 별은 시간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시간. 그러면 세상을 공간적으로만 인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세상이라고 하면 시간과 공간이라는 날줄과 시줄이 연결돼서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간 없는 공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의 개념을 알아야 세상을 진짜 인식하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고정화해서 받아들입니다. 세상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세상은 시간이에요. 그럼 이걸 합쳐야죠. 세 번째와 네 번째. 세상은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그 가능성은 시간을 통해서 구현해가는 것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명의 시간. 이것은 무엇을 반대합니까? 이것은요, 생명을 인식하지 못하는 원리적인 사고. 이건 이러고 저건 저거 저건 저거야. 원리적인 사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을 평가하는 비평적인 사고. 종교를 표현하자면 율법주의에 반대합니다. 세 가지가 뭐예요? 지금 딱 나타나는 모습만 보고 규정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 사람 뭘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생명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는요, 지금 오늘의 모습으로 비평을 쓴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살아있다는 건 내일 되게 좋아질 수 있고 또한 되게 나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을 인식한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로 규정하는 것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오케이? 시간을 인식하는 사람은요, 오늘 보여지는 모습이 전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시간에 따라서 모든 것이 유동적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생명의 시간을 인식하는 거. 이게 1단계의 그 진리의 공간은요, 대부분 철학과 대부분 과학과 대부분의 종교가 얘기하는 부분이죠. 근데 2단계부터, 이 생명의 시간부터는요, 기독교의 독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생명의 시간 정신이 뭐로 연결돼요? 사랑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율법주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얘는 나쁜 놈, 얘는 좋은 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서 너 저리 가, 너 이렇게 해서 너 잘 가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살아있잖아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유동적인 사고, 그리고 기독교의 기대의 사고, 그 지금 모습이 어떠하더라도 살아있는 모든 자들이 갖고 있는 기대가, 소망, 이게 사랑, 이게 어디서부터 나와요? 세상이 생명의 시간이라고 하는 정의적 규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출발이 아니라. 그쵸? 객관적인 규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세상은 생명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은,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은 세상의 생명체들의 창조와 사람의 창조로 나눠져 있는데, 사람의 창조는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생명체의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생명체. 생명체 뭘 창조해요? 물고기와, 그리고 새와, 그리고, 그죠? 땅 위에 있는, 그 짐승이라고 표현하죠. 땅 위에 있는 짐승들을 창조했어요. 그쵸? 그래, 이것들을 만드셨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어디냐면,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고, 또 하나 뭐라고 해요? 이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체를 이야기하는데 생명체의 특징을 두 가지로 독특하게 하나께 만졌다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서는 이 대상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각기 종류대로 만지고요. 이들 가운데 생명과 번성을 땅 충만하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갖고 있는 정의죠. 이 무기한 물고기 새 짐승 만지셔서 만지는 것이 이제 생명체를 상징하는데 생명체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생명체는 다양하고 주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합치면 생명체는 뭐예요? 자유로운 존재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의 창조의 세 번째 정신입니다. 세상은 진리의 공간이고요. 세상은 생명의 시간이고요. 그 속에 자유로운 생명체들이 뛰어노는 곳이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하시는 건요.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하시는 건 똑같은 동물들이 똑같은 색깔로 똑같이 줄 서서 살아가는 걸 아름답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림으로 생각한다면 새는 새대로 날아가고 물고기는 물고기처럼 뛰어놀고 짐승은 짐승대로 뛰어놀고 벌레는 벌레대로 기어다니는 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같은데 각각 다름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것을 아름답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넌 이렇게 가 시킨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각각이 자기 뜻의 자율성이 주체적으로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이 어우러질 때 그걸 아름답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고방식과 반대예요? 해결어와 반대하죠. 뭐와 반대해요? 운명론과 반대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얘네들한테 명령하신 걸 그럼 누가 주어해요? 이 친구들이 주어져. 내가 생육하는, 내가 번성하는, 내가 충만한 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뭐에 영역을 주셨어요? 주체의 영역을 주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모든 생명체들에게 주체의 영역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그럼 진짜 그 생명체들에게 주체를 일단 주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잔존의 의미도 있지만 조금 더 의미적으로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체적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똑같이 해야 돼? 아니죠. 나만의 각기 종류대로 다양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유예요. 이거 전달된다?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 감동적인 건데 그럴 때 보면 나 참 말 못해 보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진지한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A, B 중에 하나예요. A는 어때요? A는 진리를 생각하지 않아요. 1, 2 진리의 공간을 생각하지 않아요. 3, 4 생명의 시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만 생각해요? 4, 5 자유로운 생명체만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요? 내 맘대로 살아갈래? 라고 얘기하는 게 개념없는 욕망주의자, 욕망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진리도 몰라요. 생명도 몰라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자유만 생각하는 사람은 A코스에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이고 세국적인 사람이죠. B는 뭐만 생각해요? 진리만 생각해요. 진리를 생각해서 딱 어떻게 해요? 자유가 없어요. 이것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압적이란 말이에요. 당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런 사람들과 이런 사람의 충돌로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하지만요, 이 사람으로 되면 어떻게 돼요? 자유만 생각하면 세상이 혼돈으로 빠지죠. 하지만 당위만 생각하면 세상이 어디로 빠져요? 당위만 생각하면 세상이 억압으로 빠지잖아요. 나라는 색깔과 개성과 주체를 잃어버리고 내 생명의 가능성이 무시된 상태에서 이게 맞아 이렇게 해 너 그렇게 안 하고 있어 그럼 넌 잘못된 거야 이렇게 되면 억압의 세상이잖아요. 이게 이 두 가지 세상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은 뭐예요? 진리의 바탕 위에서 생명의 기회를 가지고 그 속에 내가 주체적으로 나만의 색깔로 이 진리를 생명 속에 나만의 색깔로 구현해 나가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고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요 기독교가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대한 정의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그 자유로운 생명, 그 다양한 정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안 들어와요? 뭐가 큰 오해예요? 버벅거렸네. 뭐가 큰 오해? 한 자리 더 봅시다. 뭐가 안 들어와?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운명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운명은 뭐예요? 하나님 다 정해놓으셨다는 거죠. 이미 모든 게 다 정해졌어요. 그걸 모르는 건 나밖에 없어요. 나는 모르면서 정해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사람은 주체적이지 않죠. 자유롭지 않죠. 지금 성경에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권리를 이해하셨단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너 시킨 대로 하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오케이? 뭐에 반대해요? 음연원에 반대하고 또 뭐예요? 페규라에 반대하죠. 모두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기도는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예배는 다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고, 가정생활은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경제생활은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돈은 다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 거고. 아니에요. 거기에 각기 모양대로 종류대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뭐가 분명히 있어요? 다양성이 있어요. 나만의 색깔이 있단 말이에요. 진리의 기반 안에서 생명의 기회를 구현해 나가는데, 그 구현해 나가는 것이 회기로 하나 운명에서 되는 게 아니라 자유와 주체 그리고 개선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고가 계시록에도 연결되는데요. 성경에 가장 많이 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인간이 가장 성숙한 상태를 보석으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보석의 특징이 뭡니까? 설문 시간도 많이 되겠지만 보석은 어때요? 보석은 자기 혼자 빛을 내지 않아요. 그렇죠? 엄마 나 못 그리겠어. 어떻게 이게 보석이야? 보석은 자기 혼자 빛을 내지 않아요. 그렇죠? 나 혼자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석은 뭐 항상 들어와야 돼요. 바깥에 빛이 들어와야 돼요. 진리의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진리의 빛이 들어오면 이 빛이 보석을 빛나게 해요? 맞죠. 하지만 단지 이 빛이 보석을 빛나게 합니까? 아니죠. 이 보석만의 나름대로의 각도, 나름대로의 색감 이런 것이 있어서 어떤 보석은 붉게 빛나고, 어떤 보석은 노랗게 빛나고, 어떤 보석은 하얗게 빛나고, 어떤 보석은 수많은 각도로 빛나고, 어떤 사람 보석은 투명한 각도로 빛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각각의 특징이 뭐예요? 각각의 특징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내 안에 흡수하는 것과 나만의 색깔로 표현하는 것은요,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가장 딱 보여주는 게 보석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바탕이 없으면요, 자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를 하려면 뭘 할 수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자유라면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고요,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게 있어요?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건 줄 알아요? 여러분, 자유롭게 해놓으면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뭡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알지. 지금 내 가장 큰 욕망을, 그래, 나 이걸 원하나 봐 하면 알지. 하지만 5년도 10년도 그거 바뀌잖아요. 그거 바뀌잖아. 아, 그때 그러지 말걸.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진짜 내가 뭐가 원하는지, 진짜 뭐가 맞는지, 진리의 베이스가 없으면 자유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요, 자유가 없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원해서 나만의 능력과 색깔을 가지고 구현해 나가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진리입니까? 억압인데. 그렇죠? 어떤 단계가 나를 누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상추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좀 다른 얘기를 드리면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그래요. 그러니까 창조는 뭘 얘기합니까? 창조는 세 가지, 단지 옛날 무슨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세 가지, 우리 이 세계가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세 가지 기본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세계는 어떤 곳이에요? 세계는 진리의 공간이에요. 세계는 생명의 시간이에요. 세계는 주체적인 자유로운 생명체예요. 그쵸? 세상의 3대 기본 정신이 뭐라는 거예요? 진리, 생명, 자유의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창세기에 담겨있는 정신이에요. 무엇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대립돼요? 혼돈, 내 마음대로 할래, 내 마음대로 할래. 뭐 세상에 정답이란 없어. 정답이 없으니까. 정답이란 없어. 이렇게 하는 거. 정답이 없다고 해놓고 아무거나 하는, 그걸 정답을 이미 자기가 결정한 거잖아요. 그것도. 하여튼 혼돈의 사고방식. 생명의 사고가 아니라 평가의 사고방식. 그쵸? 비평의 사고, 평가의 사고. 뭐예요? 중명감 율법주의. 이게 맞아, 저게 틀려. 그러니까 너는 잘못됐고, 넌 잘됐고, 넌 이렇게 되고, 넌 저렇게 되고, 규정해버리는 거죠. 비판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 비평하지 말라고. 여기에서 하시는 얘기예요. 여기서 하시는 게 아니라. 오케이? 여기서 하시는 얘기. 세 번째, 자유. 뭐와 반대예요? 뭐가 반대해요? 운명론과 반대하죠. 모든 건 다 정해져 있어. 내가 할 수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셔서 내가 몇 살에 죽을 것까지, 누구랑 결혼할 것까지, 어느 직장에 들어갈 것까지 다 정해져 있는 거야. 지금 고생하면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고생을 시키세요? 지금 저는 하나님 가면 다 그렇게 되는 거야. 다 운명론이에요. 아니에요. 그 기독교적인 주가 반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봅시다. 창조를 믿으십니까? 창조를 믿으세요? 창조를 믿는다는 건요, 옛날 한 옛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왜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지금? 우리 궁금한 거 풀어주라고? 아니에요. 성경에서 옛날 한 옛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 얘기를 하는 핵심은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얘기하는 핵심은 뭐예요? 지금 낙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예수께서 십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신기한 이런 일이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똑같이 창조 옛날 한 옛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지금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혼돈의 세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 다 혼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세상은 진리가 구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정답인지 찾아야죠. 창조를 믿는 건 그러니까 뭐예요? 뭐가 정답인지 찾는 거예요. 거기 진리가 있으니까. 두 번째, 창조를 믿는 건 뭐예요? 생명의 사고예요. 나와 타인과 세상을 기대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창조, 생명의, 그것이 창조를 믿는 거예요. 그쵸? 나와 타인과 세상을, 난 이 모양이야. 왜 이럴까? 이게 아니에요. 나와 타인과 세상을 기대감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쵸? 세 번째, 창조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의 주체성과 내 자신의 자유성. 그쵸? 나만의 색깔과 나만의 내가 갖고 있는 책임과 주체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쵸? 내가 갖고 있는 자유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들려고 하는 거죠. 그쵸? 내가 해나가야 된다. 나만의 색깔과 나만의 스타일과 나만의 방향이. 그쵸? 그리고 그것이 함께 이루어질 때.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의 자유, 이해의 자유, 이해의 자유. 진리를 바탕으로 서로를 기대하는 사람들 각각이 각자의 모습을 해나갈 때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 이것이 창조문의 세 번째예요. 어떻게 그게 지체론으로 또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장면이요, 성경의 모든 메타포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체론으로 연결되고, 교회로 연결되고,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빛이다라고 얘기하신 부분이, 그쵸? 왜 평가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알겠죠? 왜 생명의 사고방식, 사랑의 종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창조를 믿으세요. 창조를 믿으세요. 세상이 진짜였습니다. 창조를 믿는 건요, 여러분이 자, 그래,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 믿어주자, 믿어주자, 이게 아니라, 잠잠히 앉아서 객관적으로 세상을 봐요. 정부가 그지 같고, 다른 사람이 어떻고, 뭐, 국가가 어떻고, 친구가 어떻고, 뭐, 이제 내가 사람 삶이 없고, 뭐, 먹고 살기 어떻고, 기업이 어떻고, 이게 세상이다라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그냥 세상이래. 정부가 이랬으니까 세상이래. 기업이 이랬으니까 세상이래. 그건 다른 사람이 벌려놓은 거고, 그게 세상을 얘기하지 말고, 잠잠히 앉아서 세상을 한번 느껴봐요. 이게 진리의 공간입니다. 이 생명의 시간이에요. 여긴 자유롭게 뛰어내는 생명체들이에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진리를 추구하며, 생명을 존중하며, 내 자유를 자유답게 살아야겠죠. 그래서 이것이 창조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를 더할 거예요. 하나를 빼먹었어요. 뭐 했어요? 인간의 창조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창조를 따로 다릅니다. 이건 뭐가 담겨 있을까요? 이미 한번 해보니까 뭐가 담겨 있겠어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가 담겨 있겠죠?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죠. 여러분, 호흡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요즘 사람은, 요즘 문화에서는 우리의 생명의 정체성은 어디에 보냐면 심장에 길 때가 많죠. 내 심장을 죽으면 죽는다고 생각한다는 건 맞는 얘기죠. 뭐 뇌를, 머리를 얘기할 때도 더 있었지만 지금 머리보다는 심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때는 더 호흡을 듣고 숨이 끊어진다는 표현이죠. 잠깐만요. 재밌다. 숨이 끊어진다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호흡을 준다는 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넘는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건 우리 안에 뭐가 담겨있다고요? 우리 안에 신성, 그냥 신적 정체성이 담겨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불러요? 영혼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우리 안에 신적 정체성이 담겨져 있다. 우리 안에 영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은 뭘 갖고 있어요? 영혼을 갖고 있어요. 영혼에 대해서 알려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 인격을 먼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인격은 영혼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고 표현해요. 인격은 뭐예요? 인격은 지, 정, 의. 사람, 이게 세 가지를 인격이라고 해야죠. 인간은 되게 독특한 존재예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스스로 객관화시켜서 인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지성이 있죠. 그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뭘 느껴요. 뭐 동물도 느끼지만 인간은 좀 더 깊게 느낍니다. 그리고 그 깊게 느끼는 것을 뭘 형성해요? 일종의 마음을 형성하죠. 뭐 개도 마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인간이 그래요. 개가 그러냐 안 그러냐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의지. 이건 진짜 특별하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다른 동물들과 식물들과 그런 것은 일정한 본능의 개연성 속에서 똑같이 움직여요. 만 년 전의 사자나 천 년 전의 사자나 인도 사자나 스리랑카 사자나 다 사자들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남자는 죽고 여자가 이래요. 그렇죠? 인도 사자는 남사자들이 일하는데 아프리카 사자 같은 숫자자들이 일하더라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는 똑같이 움직여요. 하지만 인간은 뭘 갖고 있어요?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요. 자기만의 의지. 난 이렇게 살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난 이렇게 할 거야. 난 이렇게 느끼는데 난 이렇게 할 거야. 몰라, 난 이걸 원하니까 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의지를 갖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독특성, 인격이라고, 퍼스널리티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의 지, 정, 의. 이게 뭐예요? 영혼의 그릇이죠. 그러니까 인격 자체가 하나님을 닮은 건 아니고, 하나님을 닮은 특징이 그릇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럼 그 핵심은 뭐예요? 영혼은.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생각할 수 있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깊이 들여다보면 내 안에 영혼의 지성, 영혼의 지성이라고 표현하는데 뭐가 진짜 맞는지 진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깊이 들여다보면요, 뭐가 정말 맞는지 알고 있는 지성의 영혼이 있어요. 지적 영혼. 그럼 뭘 그게 조그만하게 드러나는 걸 양심이라고 표현하지, 그쵸? 진짜 뭐가 맞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 깊이에서.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영혼의 지성이 있다면 영혼의 감성도 있어요. 영혼의 감성. 우리가 진짜 느끼는 건, 우리가 진짜 추구하는 감정은 뭔 줄 알아요? 우리가 진짜 추구하는 감정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받는 사랑의 정서가 있어요. 우리는. 이게 우리의 진짜 애매한 깊이에 바뀌는 영혼의 정서예요. 세 번째, 우리의 갖고 있는 의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의지는 세상을 소비하고 못 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창조 의지. 영혼의 의지, 창조 의지인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의지가 내 안에 좀 깊게 담겨져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쵸? 이건 뭐 뭉뚱그려서 먼저 얘기했는데, 그래서 내 안에 뭐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뭐가 정말 맞는지 아는 지적 영혼,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감성적인 영혼, 세상을 더 나은 곳을 만들고자 하는 창조적인 영혼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지성과 이 감성과 이 의지가 내 내면 깊이 담겨있는 영혼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요,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인간의 성숙은 뭘 얘기하냐면요, 영혼이 인격화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미 담겨있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혼이 내 안에 인격화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성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있어요? 내 안에 깊이 진정한 내 모습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인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어요? 세상이 주는 사고방식과 내가 삶에서 이런저런 환경에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거나 또 욕망이 투영된 의지, 이런 게 섞여서 내 인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내 참인격이에요? 아니죠. 내 현실에 물든 인격이고, 내 설교를 하고 있는 거니, 내 이 깊은 영혼의 인격, 하나님께 원래 주신 그 모습이 내 안에서 구현되어서 인격화되는 건 뭐예요? 성숙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인간의 하나님을 닮은 첫 번째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경우를 좀 설명하고 얘기했어요. 좀 더 가보죠. 두 번째. 두 번째는 호흡이,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해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얘기하는, 문화명 이렇게 하면 다스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야. 이게 인간의 독특성이죠. 그렇죠? 동물한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데 인간한테는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기독교는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라고 얘기해서 인간이 세상을 망치고 있다 라고 얘기해요. 기독교가 이 자연을 훼손하고 환경단체를 주로 뭐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렇죠? 역사적 기독교가 그랬던 부분이 있는 걸 100%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아, 다스려? 그럼 세상을 다스린다 보니까 세상을 망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도대체 뭘까요? 뭐만 경험한 거예요? 부당한 권력만 경험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가 가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럼 그 아버지가 그 가정을 망치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사장이 자기 회사를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럼 사장이 그 회사를 자기 이익만 뽑아먹으면서 망친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다스림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나를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럼 대통령이 나를 잘 안 다스리고 자기 권력만 이용해먹고 자기 주변 사람만 치부하고 이러면 그 대통령이 나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아니죠. 진짜 다스림은 그게 아니잖아요. 다스림은요, 다스림의 권력은요, 의무는 자해 가지고 혜택은 세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쵸? 아버지가 가정을 잘 다스리려고 하면요, 이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좋은 가정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돌보는 걸 얘기해요. 사장이 이 기업을 잘 다스린다고 얘기하는 건요, 그 기업이 정말 건강하고 더 잘 성장하는 기업이 되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국가지도자가 나를 잘 다스린다고 하면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더 건강한 나라, 더 가치 있는 나라, 더 행복한 나라, 더 서로 사랑하는 나라, 더 자부심의 나라로 만들어간다는 걸 얘기해요. 그게 다스림이에요. 참된 다스림.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스리라고 얘기할 때 세상을 망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세상을 소비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세상이 더 좋은 곳으로 되게 자연을 포함해서 세상과 자연에서 좋은 곳으로 되게 만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소비자처럼 굴잖아요. 참, 소비자처럼 굴어요. 자기가 주인인데 소비자처럼 굴고 망치고 어떻게 됐건 나만 먹자고 하고 있으면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두 번째, 또 딴 얘기. 편해졌나보다, 자꾸 딴 얘기. 다스림이 얘기한 건 뭐예요? 인간은 첫 번째 어떤 존재야? 인간은 영혼의 인격적인 존재다. 두 번째,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창조적인 존재.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존재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칠판 지점을 다 보여줘야죠. 인간 창조. 첫 번째는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다. 영혼의 인격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인간은 세상, 창조적인 존재다. 세상 존재 나한테서 만들어간 존재다. 라고 얘기하고요. 첫 번째랑 인격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죠? 인격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인격에서 내가 문점에 설명을 해서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유명한 이제 아담과 하와 얘기하는 거죠. 갈비뼈로 갈비뼈로 만들었다고 하고, 남자, 여자 얘기하고,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네, 여자가 고품질의 재료로 만들어졌네, 이런 얘기 다 이상한 얘기고요. 돌아보세요. 지금 아담과 하와 스토리는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스토리는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 만드신 인간이라고 표현되죠. 아담은 완벽한 인간이었죠, 그쵸? 완벽한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신의 영혼을 갖고 있잖아, 지금. 하나님의 호흡을 그대로 갖고 있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완벽한 영혼이에요, 아담은. 그리고 아담은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백성,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직장, 넌 사자, 넌 고양이 이렇게 이름 지어준 거예요? 아니요, 그들에게 정직성을 부여하고 잘 다스린다는 의미를 표현해요. 그쵸? 근데, 완벽한 인격을 갖고, 완벽한 사회적인 삶을 다 살고 있어도 인간은 혼자 있으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라면 단지 등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어떻게 해요? 사랑의 존재예요. 인간은 내적으로 완벽하고 사회적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어도요, 나와 같은 사람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중에 살이라는 문제예요. 너는 나고 나는 너다는 거예요.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네가 기쁘면 나도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잖아, 사랑. 그렇죠? 서로 동일시되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존재인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랑. 떨어져 있는 존재인데 같은 존재라는 게 이 사랑. 이 사회적 존재. 이 사랑의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적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인간은 세 가지예요. 인간은 첫 번째, 인간은 영혼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걸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지금 내 인격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펼쳐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내 인격이 되게 하셔서, 내가 새 사람 되게 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방향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 만졌다는 믿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영혼이 내 인격이 되게 해달라는 새 사람 되고자 하는 추구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사랑받게 하시겠죠. 사랑과 사랑받는 관계성 속에 들어가고자 하고 들어가려고 하고 그 관계를 만들어간 게 뭐예요?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을 만졌다는 믿는 두 번째 부분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세상이 멀쩡한 세상이 돼서 내가 그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다스리라, 만들어가고자 하는 게 사람의 세 가지 본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세 가지 본능, 사람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에요? 이거 반대는 뭐예요? 더 이상 된다. 이 반대는 뭐예요?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동물적인 존재로 보는 거죠. 동물적인 존재. 인간은 그냥 욕망을 보는 거예요. 내 인격을 구현해내고자 하고 내 인격을 성숙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이 만들어낸 내 인격. 주변이 그러니까 생각하고 주변이 그러니까 느낀 상황이 만들어낸 인격과 인간 본연의 동물적인 욕망을 섞어서 내가 추구하는 바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졌다는 걸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반대편에 서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사랑의 존재가 아니라 고립의 존재로 생각하는 거. 난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난 너를 사랑하지 않고 너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단지 내가 필요한 것만 도와줘. 내가 필요한 만큼만 너희들을 소비할 거야. 이런 정도로 소비적 인간관계 들어가는 거. 단절적 인간관계 들어가는 거. 그렇죠? 사람을 수단화시키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고 믿는 믿음의 반대쪽에 있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 뭐예요? 내가 세상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 세상이 완제품으로 나한테 주어져서 난 소비만 하고 싶어. 난 힘들게 일하고 싶지 않아. 난 소비만 하고 싶어. 나한테 좋은 직장도 주고, 나한테 좋은 남자도 주고, 좋은 여자도 주고, 좋은 환경도 주고, 좋은 집도 주고, 좋은 돈도 줘서 난 그냥 소비만 하게 해줘. 왜 세상을 이렇게 완제품이 아니라 불완전한 상태로 만들어서 내가 일하게 만든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자기 자신의 인식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창조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믿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믿는 건 내가 어떤 존재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고 믿는 것은 나는 인격적인 존재, 영혼을 인격화시켜야 되는 존재이고 더불어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이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존재라고 믿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냥 노는 걸로는 만족이 없어요. 놀아봐요. 하루 이틀 재밌고 한두 달 재밌고 노는 게 뭐가 재밌어요. 사람은요, 뭔가를 만들어갈 때 기분을 느껴요. 그래서 오락 같은 것도 봐야 다 뭐 만드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노동하는 거예요. 촌질하는 거랑 건설하는 거나 나중에 뭐 요즘에 오락하는 도시까지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다 사람들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데 기분을 느낀다는 거예요. 만드는 데 기분을 느껴요.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건 사람과 상반하는 거라니까요. 진짜 원하는 건 진짜 자기 인격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속이 비어있는 거 같고 공허하고 죽고 싶고 우울하고 약간 이런 거예요. 이게 진짜 나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나예요. 그러니까 내 인격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죠. 갑자기 빨리 끊어졌어요. 다음 갑시다. 저 결론. 창조를 믿으십시오. 창조를 믿어야 돼요. 창조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졌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진리의 공간, 생명의 시간, 그리고 그것을 뛰어다니는 생명체. 내가 그 반대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진짜 이 사고방식을 가는 게 창조를 믿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졌다는 믿는.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이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이고 그리고 세상을 더 나은 곳을 만들어가는 존재이다. 이 세 가지가 나, 인간의 정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세상이 어떤 것인가, 사람이 무엇인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심오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해가요. 그러고는 자기 취향과 자기 욕망을 찾아가는데 더 많은 시간들을 소비합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대답을 먼저 얻읍시다. 나만의 독특성 이전에. 여러분 세상은요, 진리공간, 생명시간, 그 뛰어나는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우세요. 그러니까는 기대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진리를 찾으세요. 그게 우리한테 필요해요.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고요. 그리고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소비하려고 하지 말고, 나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내 욕망이 인격대로 내, 지금의 내 모습을 안 바꾸려고 하지 말고, 진정한 여러분 찾아가려고 해야 돼요. 이 두 개가 정답이구나라고 받아들여요. 여러분 여기서 기독교가 출발합니다. 이 다음에 모든 얘기는 이 1, 2장에 대한 동의로부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세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이 인간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성경책을 읽어보신 다음에 여러분 자신 읽어보세요. 이 성경 말씀이 많이 틀리는지. 여러분 정말 세상은 질문과 생명시간 그것을 뛰어나는 생명체입니다. 어떤 당위로 인간을 억압하려는 생각 사람들은 세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욕망을 부여하는 걸 세상을 이해하는 세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걸 묵상하면서 생각합니다. 명상한 거예요. 세상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죠. 세상을 소비하고 싶으세요? 남한테 하나 받고 싶으세요? 그냥 지금의 허접한 인격대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게 여러분들 진짜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본모습도 아니고 여러분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내 안에 정말 성숙하고 싶은 인격적인 욕망과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세상을 더 나아가고 싶은 창조자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고 그것이 세상입니다. 이 창조의 의미를 여러분의 신념 가운데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 첫 번째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창세기 1장을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셨습니다.